사도행전 21번째 순례자의 삶,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키. 그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터키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에 해당되는 명절,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두 고향으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땡스감사절은. 영국 청교도들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명절입니다. 뭐 잘 아신 얘기지만 1620년에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메이플라워라는 돛단배 범선입니다. 타고 보스턴 부근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오는 과정과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뭐 절반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할 수 있게 배려한 그 아메리칸 인디안이죠.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또 야생 칠면조 터키를 잡아서 축제를 벌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된 것은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들을 필그림, 한국말로 순례자라고 부를까요? 당시에 영국의 왕, 그 유명한 헨리 8세는 왕비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하고 영국의 독자적인 교회를 만든 것이 성공회라고는 이름의 영국 국교입니다. 카톨릭이죠. 1년의 개신교들이 가톨릭의 하나인 그 영국 국교를 거부해서 그 정화, 퓨리파이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청교도를 퓨리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이주했다가 거기서도 갈등을 가지고 아예 유럽을 떠나서 북아메리카 신대륙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례, 영어로 pilgrimage는 낯선, 그러니까 foreign 혹은 타국의 abroad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왔는데, 멀고 낯선 땅을 여행하는 것을 순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순례, pilgrimage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먼 곳을 여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란 말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들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를 뜻하는 필그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낯설고 위험한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나그네, stranger죠. Stranger in the show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죠. 참 시적으로 낭만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바닷가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 스트레인저는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천의 삶을 순례자에 비유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삶은 참 이 파란 만장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뚜렷한 목적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아주 투철한 그 부르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험하든지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가 걸어갈 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크리스천 순례자의 모델인 이 바울 또 바나바 애굽 이 선교여행을 배우면서 순례자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얘기를 잠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C대 안도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에 그냥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피신해서 또 유대인 회당에다가 또 말씀을 전하니까 이번엔 사람이 반으로 나눠져서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돌려 치려고 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자를 일으키는 그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들을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건에 의해서 계속되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 14장 19절입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뭘 보세요? 이 선교사들이 사람들의 사랑과 증오를 번갈아 받고 있는 거 보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험합니다. 잘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안될 적에는 하나님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화를 제가 또 들겠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바닷가 머리 위에 그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이 찍혀있는데 자기 발자국 옆에는 또 한 사람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찍혀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주님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길래 내 발자국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그때 네가 걸을 수도 없으니까 내가 너를 얻고 갔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분명히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바나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바울 혼자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 보면 아주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서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옛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강해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주 유독 자주 일어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리고 또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평생 불구자가 되거나 최소한도 겁이 나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첫째 일어나다라는 그 원어가 아나스타스라는 건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일어난다. 이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같아요. 뭐 바울의 몸이 남다리 강건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돌로 맞으면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돌아나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지가 죽을 뻔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다른 선교지로 향하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어떤 뭐가 있어요? 선교사로서의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근성, 영어로 grit. 그래서 바울을 man of grace and grit이라고 하는 일인데, 근데 바울의 이런 근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2절에 힌트가 있어요. 바울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자, 이 바울에게는 한나라로 가는 순례자의 길에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로 다섯 번이나 맞았고, 유대 사람들은 40대 이상을 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시달리는 겁니다. 또 세 번 채찍으로도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다는 게 이때 같아요. 지금 또 세 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꽃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참 끔찍한 사건들인데, 저 같으면 이거 사람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억들은 기억을 못하게 자동적으로 블락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하려도. 이 더베를 반환점으로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어찌어떤 선교지를 다시 거꾸로 방문하는데, 이 사람은 왜 곧바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이 전당곳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르겠지만은 이 두 사도가 이 부르심의 사명에 얼마나 철저하게 끝을 냈는지 잘 보여집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도하고 이제 그 사람을 교회까지 옆에 앉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집으로 돌아가서 쉬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바울에게는 이거 통하지도 않는 얘기야. 아, 이런 생각 아주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게 계속되는 22절입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건데, 그렇지만 아직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라는 것이 이 선교사에게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지만은 이 사탄의 물개들은, 이 졸개들은 육체가 없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고 휴일도 없고 쉬지도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의 무리들. 자기가 뺏긴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시 되찾아 올라오죠. 사탄이 다시 와서 그 사람 다시 흔들어대요. 그러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 초신자들, 네, 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같이 교회 와서 같이 교회 다니게 됐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은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며 격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 자기가 설립한 교회가 신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 장로죠, 세워서 교회를 맡기는 게 23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있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네. 자, 여기 새로운 신자들, 순례자, 신앙 공동체를 양육하는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새 신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네, 둘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새로운 신도들을 클리어즈들을 맡기는 거. 셋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믿음에 따르는 고난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도 다 믿죠?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주면은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황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저한테 안 가르쳐줘서 예수 믿으면은 그냥 뭐가 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된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목사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잘 됩니다. 그리고 설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겠어요. 신도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5만 명이 모여서 박수 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 사실이긴 해요. 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네. 그렇지만은, 그 만사 형통, 진정한 만사 형통에는 항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뭐 그냥 거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은 훈련입니다. 이걸 생략하고 그냥 축복만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아예 비성경적이에요. 또 이거는 그냥 교세로 확장하겠다는 그 헛된 속임수예요. 사람 불러모아서는 용기 주고 그냥 북돋게 하고 속임수입니다 이거. 자 그렇게 뭐 오늘 박수치고 가서 그 다음 달 아주 이상한 환란이 오면은 사탄이 또 환란을 줍니다 또. 사탄도 줘요. 시험 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세요. 여러분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와 넘치게 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세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뜰립시스라는 원어 이게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그 고대의 탈곡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탈곡계에 들어가는 그 곡식 알들이 탈곡계에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환난의 역할이 바로 이 탈곡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흔들어 댑니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어려운 과정에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하고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그 아주 뛰어난 그 선교 역할로 지금의 터키와 또 사이프러스의 그 많은 자교회를 가진 그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는데, 자, 1차 선교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 2년간, 네. 많은 어려움과 사건이 있었지만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수행한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죠. 우리 다. 그렇지만은 이들 뒤에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 14장은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오래 있으리라고 끝이 나는데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할 때까지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힘을 축적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만 하다 보면은 우리 번아웃 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적당히 안식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나그네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삶이 고향을 떠난,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에덴이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그 나그네의 삶이 편안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편안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한대, 더 나은 곳, 천국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했습니다. 이 한 도시가 바로 새나라 새 땅, 천국입니다. 자, 돌아갈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순례자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도 없지만은 같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산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낯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그냥 이게 전형적인 순례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계속됩니다. 우리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은 고달픈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예. 개역개정은 나그네 길이라고 번역했고, NIV나 킹제임스 버전은 필그레머지, 순례자, 순례삶, 순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가 마구예요. 마구의 뜻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구의 뜻이 temporary abode 혹은 stop over place 또 alien citizenship 잠시 있다가는 곳, 잠시 있다가는 외국 사람. 네. 이게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은 그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생활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하나님 손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는 뭘 몰라요.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그냥 하나님한테 도망가서 그냥 세상에서 헤매는 게 이게 나그네입니다. 바닷가에서도 헤매고 헤매는 게 이게 나그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지, 본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의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나그네의 삶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 나그네에게 짐이 많으면 가지고 다니기가 오히려 무거울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젊으시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모아야죠. 네. 네, 모으세요. 내가 모으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다 버린다는 건 아시고 모으세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버릴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모으면은 모을 때 좀 신중하게 모아집니다. 쓸데없는 거 안 먹고. 예전에 그 수양회로 오신 그 강사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혼자 사세요. 근데 가진 게 수트케이스 하나 안에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 수트케이스 하나만 들면 이삿짐 전부 다 해요. 아우 저는 사실 그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우 저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사실. 네. 그 목사님한테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은 어차피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렇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컸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남자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잘 표현한 게 그런 소설이 있어요. 철로역정, 여러분 잘 아시죠?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소설입니다.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는 중에 쓴 소설인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사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이 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 주인공이 멸망에서 구제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고 가는 길에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에 이르는 그 험한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 온갖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는데 순례자의 삶이라는 게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 문 앞까지 다다르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한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는 무사히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될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하는 여행하고 목적지가 불분명한 여행은 그 과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포코노로 가는데 포코노에 어디 우리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포코노를 가기 때문에 헤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포코노로 가서 네, 거기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호텔 잡자 이러고 가보세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네, 천국에다가 우리는 지금 예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천국에다 예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약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면 뭐예요? 예약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시간, 길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딴짓 안 해요. 근데 이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도중에서 헤매고 낭비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목적지를 죽을 때 가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참 시간만 길어지고 시간만 많이 낭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나 바나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에서 돌아오면서 네, 그 밀레노라는 곳에서 예배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그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인데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참,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게 주신 사명, 뭐 그것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니까 자기가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울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리 환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본향,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우리는 천국을 지금 우리 천국에 있는 건 아니지만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방황자인지도 몰라요. 나그네인지도 몰라요.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 방랑자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목적지,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이 땅에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천국, 본향, 또 그 가는 길, 또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게 확실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뭐 좀 어렵거나 좀 슬프거나 좀 아프거나 뭐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과정이에요. 시간이 다 해결져요. 시간이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순탄한 길도 주세요. 때로는 험한 길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새나라 새 땅의 시민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거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걸 확실히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사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냥 별로 안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자, 때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뭐 항상 받는 것도 아니에요. 때때로 받는 거. 네. 근데 그것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난이니까.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고난은 지나가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은 그냥 힘든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 고난의 기간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그 도구,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기쁨과 평화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환난이 있더라도 때때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우리 순례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순례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시편 121편을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121편의 1장 1절하고 2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니. 여러분, 크리스천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 그런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확실한 목적과 종착역을 알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르고 사는 세상들인가 같겠습니까?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그렇지만 하늘을 향하는 거룩한 나그네지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땡스기빙때라고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셨다고만 감사합니까?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어도 감사,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땡스기빙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땡스기빙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감사는 1년 내내 우리 평생을 통해서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주신 것도 감사, 뺏어가신 것도 감사, 감사. 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번영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